관찰자 효과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빛은 이제 에너지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뜻이고, 있으라, 존재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예, 존재하라. 혼돈, 예, 그 확률적인 그 중첩된 그 혼돈에서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물어 그러죠. 물어부터 질서의 유가 나타나라. 있으라 하는 것이 관찰자의 의지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엇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뭐요? 부르신다. 참 이 꼭 양자 물리학자 같은 소리라고 해서 그렇죠.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중국에 무슨 말이 있다고요? 무중생유. 무로부터 무의 한가운데서 유가 생긴다. 참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땅이 창조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마침내 관찰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의 의지를 행사하셔 혼돈에 간섭하신다. 그래서 창조하신다. 예예. 예, 예, 예.
저게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저 말이 히브리 말에
예, 예.
그 암탉이 새끼를 품는 그 이미지 그대로를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운행하신다는 이 상당히 그냥 물리적으로 표현한 건데 사실 그 암탉이 그 알을 품을 때 알을 이렇게 자꾸 돌리지 않습니까? 위치를. 그래서 고루고루 온도를 받도록 그것은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그냥 운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하기 위해서 참 은혜로운 단어랍니다. 이 운행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관찰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의 의지를 행사하시어 혼돈의 간섭에서 질서를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있으라. 자, 있다. 그래서 갔소. 그리고 계속 지금도 계속 피조물을 관찰하여 보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관찰을 중지하신 적,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죽어서 주께서 호흡을, 저희가 죽어 결국 혼돈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 관찰자의 의지는 사랑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거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다. 그래서 관찰 이꼴 사랑이다. 엄마가 갓난 아기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것은 사실 사랑으로 돌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나를, 내 유전자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계시면서 혹시 꺼진 유전자가 있으면 다시 켜주시고 하는 것은 생명, 그게 관찰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질서 상태로, 인간 상태로 오시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삼위일체의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돌봐준다. 그러므로 관찰자는 사랑하시는 자이다. 사랑은 창조한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관찰로 말미암아, 즉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랑하는 관찰자는 사랑을 주고 싶다. 사랑의 속성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걸 창조 본능, 생명 본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고 싶은 분이다. 우리가 뭐 치유해 주세요 하고 빌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사실 없는 거죠. 그 우리는 이 본능을, 하나님의 이 치유 본능, 생명 본능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그 관찰 에너지, 사랑 에너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랑 속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창조는 결국 그 창조자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창조다. 관찰자는, 그래서 관찰자는 뭐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독차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1장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기분을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대상이 없이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지 않더라. 예, 그거는 생명적이 아니더라. 사랑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까 항상 주어져야 사랑이 사랑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줄 데가 없는 것이, 또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 생명적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는 관찰하기, 돌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관찰자를 창조한다. 창조주는 사랑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창조주와 관찰자는 동일한 품성, 곧 사랑이다. 관찰자이면 창조를 하고, 그렇죠? 그 관찰의 본질은 결국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했다, 창조주가 창조를 하셨다,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그 창조주의 본성이 뭡니까? 사랑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 창조주가 그냥 창조만 하고 아무런 무덤덤하다, 그러면 창조가 유지될 수도 없고, 그런 창조주는 창조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는 섬깁니다. 결국 관찰을 한다는 게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돌봐주신다는 것이 섬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주고 싶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보시다, 아까 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관찰자 효과와 하나님의 품성. 관찰자는 창조만 한다. 관찰 에너지는 창조 에너지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능동적 파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괴한다는 것은 뭐예요? 물리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파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찰이 어떻게 해요? 중단되면 파괴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개념, 엘렌 화이트 말하는 심판의 개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어떻게 해요? 거두실 때, 예, 그 심판은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의 순간은 하나님이 왜 피조물이 관찰을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당하신 그분은 드디어 피조물이 원하는 대로 관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왜?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되기를 원하니까? 분리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관찰자는 파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파괴는 관찰의 종결의 결과이다. 관찰의 종결은 비관찰자의 거부로 인한 것이다. 왜? 이 창조주께서는 이 사랑이신 창조주는 품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무엇을 준다? 자유지를 준다. 내가 주는 사랑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피조물이 그래서 거부당한 관찰자는 관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멸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원자 핵 하나도 더 이상 관찰을 하지 않으면 원자 핵은 어떻게 돼버려요? 파괴돼버려요. 폭발돼서 파괴돼버려요. 하나님이 파괴를 시키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성경에서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피조물이 죄인이 관찰을 더 이상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찰을 중단했을 때 그래서 죄인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켰다 라고 표현하신다. 왜? 그렇죠. 자기가 관찰자고 자기의 관찰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으니 그것은 죄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파괴한 것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성령에 이러한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뭐예요?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예. 예, 예언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시지 않으신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에 의하여 스스로를 멸망시킨다. 굉장히 발전된 물리학적 원칙과 같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이런 말을 예언에서 읽을 때요,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깨달았을까? 우리는 관찰자 효과라도 배워서 혹시 이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분은 관찰자 효과도 모르면서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아 하신다. 죄인은 스스로 멸망시킨다. 관찰자 효과를 관찰을 거부하면 스스로 멸망시키는 것이죠. 네.
네.
예? 멸망을 허락하시는 것도 가만있자. 다시.
예, 멸망이라는 그 뜻이
예.
그 받을 사람의 유익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멸망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멸망시켜 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마지막 섬겨주는 것이 멸망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래.
그 예언의 말씀에 그 예. 멸망을 시키더라도 그의 죄책감은 사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예. 그거 나중에 좀 한번 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디 있는지.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은 이 죄인이 관찰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찰 에너지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창조 에너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그게 이제 죄가 많은 곳 아닙니까?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재창조 본능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자극되는 거죠. 그게 결국 물리학적 원칙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리학도 결국은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 핵 하나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결국 그 원자 핵이 폭발하지 않도록 존재하도록 하는 것도 그 의지도 결국은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죄가 많은 곳에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그 파괴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다시 재창조해줘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의 표현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위기의 죄인을 더 관찰하시기 위하여 파괴를 막기 위하여 창조 에너지를 더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방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구약 성경에 벌 주신다 하나님이 벌하사 라는 말이 저는 이제 이런 원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 또 이 관찰자는 벌할 수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 물리학적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성경적으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자유의지를 허락해놓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뭐예요? 참고. 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는 말은 조금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그 제가 영어성경 NIV를 읽어보니까 참 명쾌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Love does not insist its own way.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길만 고집하지 안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피조물에게 무엇을 허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유의지를 허락했다.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사랑은 성내지 뭐예요? 아니한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벌주사. 이런 말이 막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재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말도 엘렌 화이트처럼 재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예언의 신 들여다보면 뭐라 그래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까.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체 속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안 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자체 속에도 출애굽기 8장 32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8장에 거기 보면 바로가 이번에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소. 바로 그 자, 실제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그 야, 그 8장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8장 예. 네.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hardened, 강팍하게 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로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훼가 아니에요. 바로가 강팍하게 했다. 누구의? 자기의, 그의 마음을. 그 다음에 그래놓고 뭐예요? At this time also. 이 말은 뭐니까? 이번에도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다 바로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와이프인도 이걸 보시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미국의 그 맥스웰 교수는 아마 그분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걸로 하고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분의 주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마음이 어떤 사람은 진흙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왁스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착 내려보면 진흙은 더구더지고 왁스는 녹고 그런데 바로는 진흙의 마음의 사나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굳게 만들었다. 그건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무엇을 받아서? 악령을 받아서, 사단의 영을 받아서, 예,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도 사단이 배반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 주었다. 너무 주었다.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신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와이프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호세아서 9장 9절 여기 저기 한번 가보죠. 그래서 NIV 보면 이게 이제 에브라임 얘기입니다. 그들은 뭐 한국말 성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Punish them. 에브라임을 벌 줬다. 자, 그리고 한국말 성경도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은 기브아 시대 같이 심히 썩은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 punish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예요? 더하시는 그런 물리학적 원칙에도 이것은 어긋나고 또 성경적 원칙에도 어긋난다. 왜? 죄가 많은 곳일수록 어떻게 해요? 관찰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분인데 이게 뭐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러분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벌하시다가 아닙니다. 아니고 뭐냐 하면은 방문하시다, 돌보시다, 보호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게 따로 쫙 해놨는데, 근데 이 파카드가 구약 성경에 302번 나옵니다. 302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파카드라는 이 300 몇 번이 나왔는데 이 말의 90%의 경우는 다 좋은 말로 쓰입니다. 번역이.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하나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그 하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권언하사. 우리 한국말 성경 그렇게 되죠. 또 돌보사. 그게 바카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보라사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번역은 무슨적 번역입니까? 도덕적 번역입니다. 도덕적 번역이에요. 예. 네. 같은 바카드예요. 예. 네. 90%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킹 제임스를 한번 보자. 킹 제임스는 그래도 원어에 좀 충실하지 않느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지트입니다. 방문 맞아요. 방문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관찰자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죠. 지금 파괴 직전에 관찰자는 그것이 그냥 파괴되도록 팽개치고 싶지를 뭐요? 안아서 결국 끝까지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해서 이 관찰 창조 에너지를 더 퍼붓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정말 진리다. 그렇죠? 물리학적 진리예요. 이게 창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지금 내일 보강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보시면은.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창조주 하나님은 알고 보면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방문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뭐요? 온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2000가지의 종교가 있답니다. 2000가지 이상의 종교가 있어서 2000가지 이상의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신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은 너희들 혼날 줄 알아. 넌 벌받을 작정해라. 착한 놈은 뭐예요? 상을 주지. 이 상벌종교라고 합니다. 저는 상벌종교. 자, 그런데 이 생명의 하나님은 사망을 선택해서 지금 이제 드디어 진짜 죽으려고 그러면 가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방문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을 방문할 때 여러분 교회 잘 나오는 사람 방문합니까? 떨어져 나가려는 사람 방문합니까? 예, 그게 방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문을 오신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많은 곳에? 죄가 제일 많은 곳에. 왜? 구원하기 위하여. 재창조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뭐예요? 부르러 온 것인가? 아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왔노라. 그것이 여러분 그 왔노라 할 때 그 히브리 저 헬라 단어가 방문입니다. 그 이 방문이란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여러분 인간을 방문하시려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 인간의 몸으로 안 오시면 누가 왔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또 자기가 가진 생명을 어떻게 해요? 줄 수 있죠. 왜?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 인간이 죽는 것이 바로 자기가 가졌던 생명을 뭐예요? 주는 것이거든요. 영으로 오시면 그게 안 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때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죽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제일 처음 지었을 때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죄를 처음 짓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지금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방문하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구원. 예. 그것이 바카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전부 지금 도덕적으로 되어 있어요. 생명적으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성경. 그래도 킹 제임스는 어느 정도 예.
제가 이제 내일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명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그래도 킹 제임스가 제일 생명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결국은 그런 놈들은 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아담과 하와 같은 놈들은 어떻게 해요? 따먹었으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찰자이시기 때문에 관찰자는 창조 의욕, 창조 본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파괴되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가서 더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래서 다시 재창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겁니다. 파괴되지 않도록 방문하시는 건데 결국은 롯만 빼놓고는 어떻게 해요? 다 거부하는 거죠. 관찰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관찰의 거부의 결과가 소돔 고모라의 파괴로 결말이 지는 거예요. 스스로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자 효과를 더 이상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야만 관찰자로서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품성이 올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품성 속에서 그 관찰자의 관찰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 예.
하나님이 죄를 파괴한다는 개념 속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가령 암세포가 있으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암세포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애는 것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죄를 파괴시키는 측면으로서 파괴를 보면 어렵습니까?
그게 이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과학자들이 암세포가 어떻게 파괴가 되느냐 아시겠어요?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 보면 이게 이제 암세포를 소위 죽이는 이 T세포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암세포, 그래서 환자의 몸속에 이 암세포, 여기는 암세포예요. cancer cell 그랬죠. 그래서 환자의 몸속에서, 지금 암 환자의 몸속에서 혹은 우리의 몸속에서 지금 현재도 이 순간에도 혈액 속에서 암세포가 돌아댕기고 T세포가 돌아댕기다가 만납니다. 만나면은 이 암세포는 반드시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암세포의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T세포에게 나는 암세포입니다라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T세포가 아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뭐 한다? Recognition, 인식을 한다. 인식.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아 너는 암세포냐? 뭐 예를 들어서 암세포 잘 있냐 요새?
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암세포 예, 산만합니다. 그래 나는 영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그래 잘 살아. 그리고 헤어지는 이것이 암 환자의 상태예요. 암세포라는 것을 인식을 해도 죽이질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내가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하는 능력이 없어. 그 유전자가 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떤 순간에 가면은 그 여기에 이제 민원 접수 창구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이런 희한한 물질을 생산해서 이 CD28이라는 이 다른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자 아까 recognition 인식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activation. 아까 우리 목사님이 파괴도 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여기 적용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암세포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드디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결국 암세포의 파괴는 누구 쪽에서 시작했다는 겁니까? 암세포 쪽에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드디어 T세포가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넣어주면 드디어 destruction of cancer cell, 암세포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요청에 뭐예요? 하여. 예.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 하나 죽이는 것도 절대로 강제로 하시지 뭐예요?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품성대로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옛날에 이 면역학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양육 뭐예요? 강식.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뉴스타트에 오시는 환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오셔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영 사랑을 뭐예요? 관찰자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계시다. 예. 그럴 때는 이때는 여러분은 걱정하고 두렵고 증오심에 차 있고 불안감에 차 있고 분노에 차 있었다. 악령이 가득 찼다. 그런데 여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분노하고 정말 증오하던 대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관찰자의 뜻이고 그것이 내 유전자를
꺼져버렸던 T세포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해요? 켜줄 수 있는 생명에너지, 생명신호다. 예. 그래서 이제 예. 피우던 담배도 안 피우게 되시고 매일 먹던 술도 안 먹고 지금 건강식 하시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예. 물 마시면서 지금 강의 들으면서 노래 부르시고 박수 치시고 예. 웃으시고 그렇게 되면 암세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게요? 아하, 이거 우리가 이 사람 몸에서는 오래 살 수가 없겠다. IMF가 왔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사망 신청서를 내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사망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T세포 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이지. 아시겠죠? 사랑이지. 무슨 우리 인간들이 악령을 가지고 서로서로가 전쟁치듯이 싸워서 파괴시키고 그래서 이기고 지구가 그런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그게 진화론적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진화론적 그게 모두가 양육강식의 원칙 속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현대의학이. 그게 참 이상하네. 왜 암세포가 죽여달라고 그러지? 여기에 무슨 의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다 모든 세포들이 영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어떤 뜻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거죠.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원칙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 논리도 결국은 알고 보면 관찰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과학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과학 속에서도 결국 뭐가 나와요? 성경의 원칙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과학의 창조주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와이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을 정말 과학답게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과학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학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학자만이 과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사실, 전혀 이런 사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뭐 무식한 할망구가 이런 말을 했느냐 하고 전혀 선지성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성경을 이해하고 과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 이런 걸 이해하고 보면은 야, 이분이 어떻게 이런 말까지 했냐 라는 그 영감적인 말씀이 예언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란 것은 관찰자의 에너지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결국 곧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분, 그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품성이 생명이면 예수가 생명이죠. 그리고 그 품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품성이 육신이 되셨다. 그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살리는 뭐예요?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 참 바울도 물리학도 모르면서 예수란 한 인간을 두고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자, 관찰자의 에너지는 곧 영, 곧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참 관찰자의 참 생명파이다.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인가, 어떤 품성인가, 이것이 이제 생명을 정의하는 데 키포인트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성질을 내 쌓는 거 보니 저 사람 병났기 뭐요? 걸렀다. 그런 말이 우리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이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품성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죄라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분리인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는 죄는 뭡니까? 그 옛날에 죄를 어느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말테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관역의 중심이 뭐냐 이거죠. 그게 지금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이야. 그 품성에서 벗어난 품성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선택한 것이 죄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죄는 죄는 반 뭐라고 할까요? 반품성이다. 품성에 반하는 것이다. 이 반자를 못 쓰겠네요. 안 그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와이프인의 말씀이 딱 멋들어집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죄는 뭡니까? 죄는 뭐예요? 성경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한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반 대신에 뭐로 쓸까요? 네, 불품성이다. 죄는 불법이다. 예. 그럼 우리는 이제 도덕적으로 또 생각해요. 불법은 뭐냐? 법 안 지키는 기다. 순종하지 뭐요?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영감을 받으신 와이프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다? 품성의 사본이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불품성이다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병신도들이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고, 순종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품성의 문제는 전혀 이슈가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지켜줬나 안 지켜줬나, 여기에서 죄의 정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을 내 품성으로 받은 자가 그 품성, 그 생명으로 가는 거지. 그 말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린 그것도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착한 놈이 끝까지 도덕적으로 이 그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개념이 안 잡히면 그게 품성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도덕적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착할래 안 착할래. 그래서 여러분 죄는 불순종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무슨 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행위주의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죄 자체의 그 definition 정의가 잘못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가 잘못되면은 죄가 뭐냐 잘못되면 그 죄를 피하려 하다 보면 행위주의에 빠지죠. 그럼 법 지켜야지. 그 저는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를 불순종이라고 우리 말하지 말자. 이제 내일 우리 창세기 3장에 들어가 보면 죄는 불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이 딱 나타납니다. 결국 불순종은 죄의 뭐예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불순종 그 자체가 죄의 시발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제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서 미국에서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나쁜 음식들은 절대 우리 집에서는 못 먹는다. 뭐냐? 우유, 치즈, 초콜릿.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다섯 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이 초콜릿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모셔놓는데 이 남자가 초콜릿을 먹으니까 우리 딸 둘이 그 당시에 9살, 8살, 5살 막내는 5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딸 둘이에다가 새놈이 다 가서 어떻게 해요? 구걸 한 거야.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벌써 거기서 뭐예요? 아빠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뭐예요? 아니라 벌써 네가 여자를 봤을 때 음욕을 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죄의 개념하고 달라.